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성도가 전혀 원치 않는 가운데 정말 이런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면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한 번도 로마의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지낸다는 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로마의 죄수가 돼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 홀로 갇히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이와 같은 그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이제 삼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달하지도 못한 이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통해 거기 있는 군사들을 통해서 또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정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미스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인생의 아이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100%예요. 100%.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가져준다는 이 말씀, 성도는 그걸 믿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아이러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라고 해서 이거는 지난주 것보다 더 아이러니가 커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하고 그 옆에 부제목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제가 위대한 아이러니, 위대한 아이러니, 이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아이러니예요. 지금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이 위대한 아이러니, 이 위대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지난 주에 이제 살펴본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에 살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전파해서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성실하지 않게 거칠애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이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게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정말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 1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만 선포가 돼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만 선포가 되면 그것이 거칠애로 하는 것이든지 진실로 하는 것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만 선포가 되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카이사라 앞에 서서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카이사라가 어떠한 심판을 내릴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또 대적들이 어떻게 나를 대적하든지, 나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출, 최종적인 구원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을 한다고 지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어서 카이사라 앞에 이제 불려가서 결국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그 참수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유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본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여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사람들이 주는 모욕, 치욕, 그 다음에 그가 당하는 조롱,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칠어 예수님을 전파해서 사도 바울을 어떤 식으로든 누르려고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를 대합니다. 신실하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거, 이것이 결국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결국 내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 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될 이와 같은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 이런 모든 게 최종적으로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걸 가지고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은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요. 물도 강도 이렇게 흐르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섬이나 이런 걸 만나면 옆으로 피해가요. 저항을 피해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건물에 가서 바람이 부딪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건물을 이기지 못하니까, 저항이 워낙 세니까 옆으로 비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이런 과정은 다 저항이 없는 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성공을 하려면 저항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이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 사람이란 사람,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걸 이기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빌립보 성도들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를 위해 선을 이룬다. 그 선의 최종 목적이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고백을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그 확신을 갖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신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는 그와 같은 위로와 격려,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별히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굳건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 이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성령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데 성령님의 파워가 더 크게 필요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될 땐 더욱더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파워가 어떻게 오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대력하는 그런 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파워가 임해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난 이후에 이 자기들을 대적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던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니까 4장 24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과는 다른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고 지금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하고 한 이런 말씀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그 고독한 로마 감옥 속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인 그런 구출을 이렇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밖에 있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기억하고 밤낮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특별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감옥, 거기서 그는 성도들이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내게 어려움이 당하고 결국은 내가 죽을 거 이거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구출 이걸 내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더욱더 이 믿음을 확고히 한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보다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일. 그러니까 기도를 한 0.1% 하면 일을 99.9%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일을 하냐, 저녁 11시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든 일, 뭐 교정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끝나고는 그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여 오늘 할 일 다 하고 잡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요새 제 기도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제대로 이 할 일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1분 많이 해봐야 3분, 더 길면 5분, 그게 제 기도예요. 기도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결과 우리 서창동의 이 캠퍼스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힘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결과가 지금 여기 서창동에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입을 벌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반드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소리쳐서 외쳐야 됩니다. 차 속에서 저는 외쳐요. 주로 딴 사람 듣지 않는 그 공간에서 어떨 때는 이번 주 같은 때는 너무 성경 번역이 교정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글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너무 어려울 때도 어떻게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와 같은 그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한 150명이 모여서 주여 이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침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뒤집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어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여기 사도행전의 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본 사람들이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했던 것이 감옥 속에 홀로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목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스폴전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스폴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이 교회는 어떻게 그냥 만 명, 이만 명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 마이크 이런 거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 명, 이만 명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스폴전 목사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저 밑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들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여러분이 진정 원하시면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각종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졌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모든 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여러분 영어로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게 있다. 그렇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바란 게 있다.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외친 것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여기 높인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참 이게 우리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말이라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magnify라고 돼 있습니다. magnify. magnify의 원래 뜻은 확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이렇게 갖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거. 그걸 영어로 magnifying glass라고 이렇게 magnifying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크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더 높이 올려드리는 거, 이게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또 미스터리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 말씀 하나로 온 세상 우주 공간을 다 만드셨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드냐 말이에요.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요?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저 별들이 있죠? 그렇죠? 네, 별들이 있어요. 근데 별들이 잘 보입니까? 맨눈으로?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뭘 사용해서 별을 관측해요? 망원경. 망원경이 뭐 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하면 저 멀리 있던 별이 이 앞에까지 이렇게 와갖고 이만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뭘 얘기한 거냐? 내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망원경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망원경. 나를 통해 예수님을 저기 있는 분을 보게 되면 저 예수님이 가깝게 이렇게 쑥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는 게 아니고 크게 보이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몸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연출이 되는 연극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장 안에 가서 보면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무언가를 놓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지금 가서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게 뭐냐? 내 몸이 연극장이라는 거예요. 이 연극장에 들어와 사람이 저 앞에 관객이 앉아 있는데 이 연극장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게 그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 있던 유일한 목표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물론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일하는 거의 최종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실하다고 외쳐서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확신이 돼야 된다. 지금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하루에 한 개, 두 개, 세 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일 하는 거에 최종 목표가 뭐냐? 뭐예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시대 설교자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고 사는 그와 같은 설교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 존 파이퍼가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성경 구절 이걸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크리스찬 히도니즘 이런 걸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의 희락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를 30, 40년 동안 계속 외치는 거예요. 파이퍼 목사님과 설교하는 걸 보면 그냥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걸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나 큰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많은 경우 사람의 야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뭐 사오고 이러는 거 여러분 뭐 이것도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해 하는 게 제일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서 아빠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빠 엄마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그냥 대만족입니다. 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수많은 모욕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이제 받았어요. 어느 면에서 믿음의 베테랑입니다. 자기 앞에 지금 카이사르가 어떠한 그 판단을 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3년 동안 이런저런 거 겪으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도. 보통 사람이 이게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려웠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한 그런 사람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이런 일들도 자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담대하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젊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영어로 I am okay.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okay.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요약하면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야,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게 이득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무슨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게 이득이라는데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저 밖에 있든지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게 올 때 내 삶은 내게 어려움이 오든지 즐거움이 오든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봐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이 뭐냐, 내가 사는 삶, 걸어다니고 심지어 이렇게 주방에서 무슨 청소라고 뭘 하든지 하여튼 잠자는 것까지가 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이 많은 그 번영신학자들, 번영신학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까지 만수무강한 그런 삶을 살았나 우리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통이 없고,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 사신 가운데 예수님 자체가 그냥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향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지 그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확고하게 고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핍박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조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진리가 확고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놓인 저 목표를 향해서 확고하게 저 목표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디 한번 뒤 돌아보신 적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하게 좀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마치셨어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저 기쁨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멸시, 그 받는 것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잖아요. 그것까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내가 일부를 내가 지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내가 공유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이때 어때요? 감옥에 갇히든 어려움이 오든 무슨 핍박이 와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여도 죽는 게 내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이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에요. 죽는 것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는 게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야. 죽는 게 이득이다. 자, 우리 현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짓습니다. 근데 죽으면 이제 이런 일 없어요. 더 이상 죄 짓는 거, 고통받는 거, 울부짖는 거, 슬픔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장에 있는 것처럼 슬픔도 사망도 고통도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한 2년 동안 지금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런데 우리 어머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어때요? 죽는 게 이득이 되는 그런 삶이 이제 된 거예요. 예, 이런 이 사람의 힘으로 봐서는 너무 답답하지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신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된다 그렇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맨 끝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게 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돼요. 죽는 게 이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육신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으면 죽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게는 사는 게 그저 잘 먹고 돈 많이 저축하고 골프하고 여행하고 TV 보고 홈쇼핑하고 또 남자들 같으면 음행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내게 사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죽는 게 큰 불행이 됩니다. 죽는 게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56년에서 1950년까지 95세를 살아요. 장수했어요. 또 좌파 이런 문학관대 이런 좌파 이런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묘비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죽는 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우물쭈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어서 지금 지옥불 속에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보이고 노벨 문학상까지 타고 이렇게 했지만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돼 지금 묘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 되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죽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맙소사. 영어로는 오 마이 갓 그랬어요. 영어로 오 마이 갓. 아이고 맙소사. 끝났네. 끝이 났어. 그게 온 세상을 지배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끝이 났어. 끝났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고 지옥불소로 가는 이와 같은 절규의 음성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을 때 그 죽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내게 이득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변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암덩어리로 고생을 하든 뭐 뇌졸중으로 누워 고생을 하든 하여튼 뭐로 고생을 하든 지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죽을 때 심지어 말은 못하더라도 그 생각 속에 죽는 게 내게도 이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22절에서 2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죽는 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죽는 거는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다. 이 안에 살아서 그냥 남아있으면 사는 거는 영화롭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한다. 영화롭게 죽어서 영화롭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 이거 하고 남아서 어떻게 많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아이러니가 23절에 나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우리의 영과 혼이 이 몸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뭐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플랜을 해갖고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하고 저 부산에 KTX를 타고 내려가서 저 해운대 앞바다를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그 가는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해운대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몸이 떠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예,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냥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행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거다. 떠나면 곧바로 어디로 가냐. 뭐 중간 대피소 이런 거 거치는 게 아닙니다.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곧바로 떠나는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 중간 대피소 가는 거 아닙니다. 떠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좋다. 죽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를, 위대한 아이러니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는 눈이 보지 못했고 귀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면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 딱 한 번 인생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서 12장 가서 보니까 돌에 맞아갖고 사람들이 죽은 걸로 갖다 이제 밖에다 버렸는데 어때요?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에서 본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거를 발설을 하면 그게 불법이 될 정도의 그런 일을 내가 감당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한 번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아멘. 훨씬 더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너희를 생각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너에게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 하면서 이방인들 이방과 같은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가서 보니까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안다. 떠나서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이 점점점점 자라나는 거, 너희의 기쁨이 점점점점 자라나는 거, 이걸 생각하면 내가 여기 남아서 한 글자라도 더 이렇게 쓰고 한 마리라도 더 해서 너희를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할 줄로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그는 전 생애를 누구를 위해 살았냐?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내용이 26절에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 기쁨, 그래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와라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남아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다만 지난 27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교정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구현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성경 6판 마제스티판을 내려고 말 그대로 내 있는 시간 모든 거 다 동원을 해서 쉬지 않고 교정작업 했습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운 그와 같은 과정, 이런 힘든 일들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저런다, 뭐 여러 가지 명예를 위해서 저런다 등등 이런 거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성경이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27년 동안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성경을 주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그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을 주고 갈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신약 교회가 무엇인가, 100% 완전하진 않지만 거기에 근접한 그런 교회를 남겨놓고 갈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지난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그 일입니다. 올바른 성경을 남겨놓고 간다. 올바른 교회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좋은 그런 신약교회를 남겨놓고 간다. 여러분, 이 성경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끼 아닙니다. 이 교회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제끼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이 귀한 것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남겨놓고 교회를 남겨놓고 좋은 크리스천 문화를 남겨놓고 좋은 가치를 남겨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제가 지난 27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한 그와 같은 일을 요약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 같은 사역자의 직무예요. 남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양심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은혜에 감사를 하며, 그렇죠?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놓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 바울의 이 글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의 기쁨, 그걸 위해서 죽는 게 훨씬 좋지만 나는 여기 남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내 거를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 어떤 큰 교회들 보세요, 다. 그게 외형적으로는 큰데 어때요? 복이 안 됩니다, 이게. 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죽는 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라도 글을 써서 이들을 더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자세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부탁이 27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프만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왕의 아들, 딸입니다. 왕자요, 공주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 딸이 저 평민들하고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똑같은 방식으로 옷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왕의 아들, 딸인데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교육받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왕이 될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왕의 아들, 딸이 되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 왕이 아들, 딸이 됐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자답게, 공주답게,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지닌 사람들의 합당한 그런 삶이다.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어떤 대적들이 몰려와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싸움을 지난 30년 동안 싸워왔듯이 너희 빌립보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싸움, 그 싸움을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자들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가 하나님의 올바른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이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렇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군사가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고통과 핍박이 와도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이거 나를 얼거매니 이거 모든 거 이거 두고 그리스도처럼 몸이 바뀌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가 지켜야 될 이 성경의 가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의 이런 가치를 투쟁을 하며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말 감옥에 갇혀서 유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한 주 동안 연구하시고 그 삶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